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9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조와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레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 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핵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협의에서 최근 러북 간에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등 두 나라의 협력을 포함해 북한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참전 등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과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미한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당국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다국적 협력 도모,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해서도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엔은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린 시리아의 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14년간의 잔혹한 전쟁과 독재 정권의 붕괴 이후 오늘 시리아 국민들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해, 정의, 자유, 번영이 모든 시리아인들의 현실로 공유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독재 정권의 붕괴는 시리아 국민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한 세대 최고의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시리아 반군은 지난달 27일 자신들의 근거지인 북서부 지방에서 정부군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으며 남진을 계속한 끝에 어제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의 붕괴를 선언했습니다.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 외무부는 그가 평화로운 시리아 권력 이양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알아사드 정권에 의해 수감됐던 정치범이 수십만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마스쿠스 북부의 사이다 나야군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이 거리로 대거 쏟아져 나와 가족들과 재회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반군의 공세로 독재 정권이 붕괴한 시리아 내 신형 무기 저장고 등에 대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9일 성명에서 시리아 곳곳에서 대공미사일, 방공체계, 지대지미사일, 순항미사일, 장거리 로켓 그리고 연안미사일을 포함하는 중급 전략무기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정에 관심이 없으며 이스라엘 국민 보호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극단주의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시리아 내 남겨진 화학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로켓 같은 전략무기 체계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사르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14일에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서쪽 마제와 쿠드사야 지역 내의 신친이란 무장세력 이슬라믹 지하드 본부 등의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사르 장관은 또 양국 접경 골란공원 인근 유엔 관할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배치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배치는 보안상 이유로 취한 매우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조치이며 병력은 기본적으로 국경 근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는 전날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 붕괴로 인해 권력 공백이 시리아에 생기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이런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 이후의 시리아 상황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스라엘, 레바논 등과 인접한 남서부 접경 골란고원의 완충지대 내 유엔 평화유지 임무 등에 시리아 사태가 미칠 잠재적 영향과 향후 시리아 통치 및 재건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24년간 이어진 알아사드 독재 정권에 군사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시리아 북서부와 인접한 튀르키예의 야사르 굴레르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시리아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 톤수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사시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 대중 정책과 우호적 대일 정책이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국회의 탄핵 표결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평안도와 함경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겸 선포 행위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 통수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사시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지난 3일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한국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세현 본부장은 8일 원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소 고발이 되면 절차상으로 피의자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한국 법무부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느냐는 질문에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선 현재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경쟁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들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기자,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가수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군 통수권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을 여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운영 전면에 나선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여전히 군 통수권자인 만큼 사실상의 지휘 공백이 가져올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상태론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판단할 때 명확하게 적이 우리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그러나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 국방의 지휘탑인 국가안보실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자체가 지금 내란죄 피의자거든요. 실제 여기에 대한 일종의 대국민 불신을 갖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금 조치를 내놓는다라는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의 국방 태세가 혼란에 빠지는 건 아닌가요?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대신해 김선호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도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상 허점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도발 등 유사시엔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일 대북 군사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 대행이 지휘해야 하겠지만 장관 대행 또한 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이 제한적 국지 도발을 해왔을 때 선 대치 후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군사적 충돌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그 다음 조치, 확전의 가능성, 전면전까지를 다 고민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최종 결정권자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다. 근데 그거를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가 걸려있는 거고요.
국방부는 앞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수도 방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국군 방첩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고 이들이 지휘한 부대들을 중심으로 군이 어수선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의 상황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있을까요?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 절차에 따른 직무정지를 통해 지휘체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고 법적으로 국무총리한테 이양을 하게 되면 소위 계엄사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근거 있게 배제를 하고 지휘체계를 가장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이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걸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지전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차, 3차 비상계엄을 얼마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 요건이 전시 또는 사변인데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을 일궈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소요사태를 일으킬 리가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그래서 결국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북한은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엿새가 지난 9일까지 관련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현재까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북한의 반응이나 보도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대북 강경책을 써온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바랄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개입하기보다는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세력이 물러나고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세력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자기가 개입하는 게 그게 오히려 초를 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상황 전개가 자기들 계산과 다르게 갈 경우 도발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어요.
문 센터장은 또 북한은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감행했고 연말 연초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앞두고 있어 내부 단속에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 대중 정책과 우호적 대일 정책이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외교 안보 사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BOE의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국의 관련 당사자와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의 6개 야당은 지난 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일각에서는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정당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중국 관영 매체는 탄핵안의 반중 친일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중러 압박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인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미한 연합 방위 태세는 강력하고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최종 폐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은 한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로 기록됐습니다. 사실상 부결됐지만 표결 과정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 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의 의미와 한국의 탄핵 절차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김시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사실상 부결이 됐는데 표결 과정과 결과 짚어주실까요?
네,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단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지금 300명이니까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에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재적 의원이 300명으로 최소 200명이 참여해야만 표결이 성립되는 거였는데요.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가 이탈해야만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직전에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후 두 명이 투표에 복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데 5표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한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헌법에서는 탄핵 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탄핵 절차는 이 헌법 65조 외에도 헌법 111조, 국회법 130조, 헌법재판소법 48조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죠?
네, 현재는 탄핵 심판을 접수한 이후에 이 사건을 심리하고 인용할지 또는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 심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이루어지고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이 공석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10월 임기를 마친 3명의 재판관의 후임을 아직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번 탄핵안이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드네요.
네, 뭐 겉으로 보기에는 6명 체제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심리가 어려워 보이지만 최근 헌재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경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현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절차가 중단되는 게 부당하다면서 지난 10월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6인 체제에서는 9인 체제에 비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야 모두 후임 재판관의 추천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이 한국의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과거 사례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문제가 된 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것이었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에 195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위법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까지는 부족하다고 당시 판단해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죠.
네, 이와는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고요. 이 헌재가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한국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었죠.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대선이 실시됐고 이후 한국 대통령 선거는 5년 단위로 5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시영 기자와 함께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와 과거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국회의 탄핵 표결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5일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 표결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의는 한국 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절차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time, it's difficult to make any predictions. We frankly are in the processes of engaging.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맥케인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관련 질문에 우리는 솔직히 한국 측과 접촉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으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한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등 일련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o let me just say just at the outset we you know observe the developments in the ROK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with really
캠벨 부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한 우려와 깊은 불확실성을 갖고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한국의 회복력과 민주주의 국민들의 의지가 매우 분명히 표현된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입장은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우리가 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번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 분명히 많은 질문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message that we can send there are clearly many questions that have that need to be answered about what has transpired but our most important
그러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한국 국민들과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기간에 한국에 대한 도발을 고려하거나 계획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고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동맹은 매우 굳건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캠벨 부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를 돕는 북한과 중국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ll say that if you look at the role of two countries in supporting Russia on the battlefield, one China supporting Russians defense.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깊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병력과 무기, 장거리 미사일과 포탄 및 기타 다양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중대하고 위험한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가 북한에서 본 것은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은 그들의 편에 굳건히 함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양국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직 주한 대사들은 한국이 최근의 정치적 위기를 잘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성을 갖춘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주세르비아 미국 대사는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한국의 국내 정치적 위기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주한대사를 지낸 힐 대사는 6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I가 주최한 전직 주한대사들의 대담에 화상으로 참여해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한 것을 지켜볼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힐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관련 질문에 그것이 한국이 우리의 최고의 동맹 중 하나인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m very, very pleased to have seen Korea's trajectory.
힐 대사는 이어 한국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사람의 정치적 문제가 그 한가운데에서는 추악해 보이지만 그래도 한국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주한대사를 지낸 토머스 허버드 전 대사도 이날 대담에서 한국인들이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버드 전 대사는 한국의 최근 탄핵 사태에서 여론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여론은 매우 강력한 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public opinion is a hugely powerful force in Korea and one that we're seeing
그러면서 앞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진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탄핵에서 대선까지 이어진 과정을 행동하는 민주주의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하면서 이번에도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미국과 한국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형성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단된 한반도에서 한국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당성에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주한대사를 지낸 스티븐스 전 대사는 미국이 한국 역사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미국에 대한 한국민들의 감정이 분출되기도 했었다면서 이러한 기복은 관계에 복원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정치적 견해가 어떻든 간에 미한 관계는 중요하고 강한 관계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정당성을 갖춘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the important thing going forward is that for the U.S. in my opinion as a private citizen for the U.S. the U.S. interest is in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이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누리는 지도자를 갖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며 21세기 한국 대통령의 정당성의 근거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이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위기를 다행스럽게 피할 수 있었다며 한국의 용감한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거리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주한대사를 지낸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이 비상계엄을 마지막으로 선포한 1979년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이자 문화적, 경제적 강대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와 뉴질랜드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페니웡 외교장관과 리처드 마일스 국방장관, 뉴질랜드의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과 주디스 콜린 국방장관이 6일 뉴질랜드 수도 오클랜드에서 열린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 배치를 규탄한다면서 이는 분쟁의 위험한 확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들은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심화가 인도태평양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뉴질랜드와 호주는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된 대로 우크라이나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또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텔손 총리도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점증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이런 미사일과 군수품의 사용,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배치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근거 없는 침략 전쟁을 확대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이런 협력은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스웨덴 정상은 또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를 위반하고 역내 민간 항공 및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대화의 필요성과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강조했다며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시바 총리와 크리스텔손 총리는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납치 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인 4일 호주와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연례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웡 호주 외교장관과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더욱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또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사실을 부인하면서 양국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은 추가 파병을 요청했을 것이며 북한은 ICBM 재진입 기술 등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두진호 한국 국방연구원 전략연구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세이 크리보르치코 러시아 국방차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두진호 전략연구실장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문제를 논의했을까요?
일단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번 방문 평양 방문이 두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벨로소프 장관이 전쟁 통로에 이렇게 방문한 것은 어쨌든 러시아와 북한이 매우 밀착하고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어쨌든 북한은 그간의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가 파병을 포함한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에 북한의 기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벨로스 장관이 북측에게 내년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도 좀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전승절 행사에는 필요에 따라서 러시아의 동맹 및 우방국들이 이렇게 열병식 퍼레이드에 참석하곤 했었는데 이제 그 무대에 북한군의 내년 참여를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번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시기에 대한 조율 문제인데요. 내년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는 뭐 시간의 문제일 텐데 언제 가느냐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파병을 요청할 만큼 병력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네, 러시아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뭐 우크라이나 당국 추산으로 이미 7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부분 동원령을 통해서 전투 병력을 지속적으로 충원은 하고는 있는데 전선에서 필요로 한 만큼의 충분한 지금 이 전투 병력 확보가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를 기습 침공했던 이유도 이 국경 지역을 수비를 담당할 만큼의 정규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북한군의 참전이 확실히 러시아가 도네츠크라든지 이런 중요한 전선에서 보다 좀 전투력을 좀 집중해서 보다 유리한 그런 위치에서 평화협상이 나중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에 어떤 것을 요청했을까요?
일단 아직 북한이 국방력 현대화 계획에서 완성되지 못한 그런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CBM의 대기권 재진입이라든지 또 이 ICBM을 단수에 탄두로 탑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탄두로 탑재하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이제 원형작전이 가능한 이 잠수함인데요. 잠수함 원형작전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북한 잠수함으로는 쉽지는 않고 소형 원자력과 탑재된 원자력 잠수함 필요한데 이런 대형 잠수함 건조 능력도 부족하고 소형 원자력을 탑재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는 러시아에게 뭐 이런 기술들을 이전을 했으면 한다는 이제 의향들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고요. 또 추가 파병 또 파병의 장기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러시아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번 러시아의 대표단에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차관이 포함됐는데요. 이 사람이 북중 무기 거래를 담당하는 것일까요?
네, 크리보루치코 이제 방산 획득 담당 차관은 그야말로 이제 특별 군사 작전에 필요한 그런 무기 체계들을 지속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양산에서 전력화해서 이제 전장에 보내는 그런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푸틴 대통령 평양 방문 계기 때도 이 크리보루치코 차관이 푸틴 대통령을 수행을 했었고요. 6월달 정상회담 이후에도 7월달에 크리보루치코가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해서 특별히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독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벨로우스프 장관을 수행해서 북한에 이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아마도 이 크리보루치코 차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외신 우리가 타냐 그리고 나아가서 120mm 자주포라든지 또 240mm 방사포 혹은 불쇠포 이런 대전차 기동 미사일들을 계속 받아가는 문제와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또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것들 아직은 뭐 초보적인 수준이긴 합니다만 일정 부분 낮은 수준에서의 기술들을 좀 이전을 하고 특히 이제 북한이 필요한 게 군사정찰 위성을 고도화하는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 발사체를 좀 뭐 고도화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광학위성을 보다 좋은 이런 성능이 우수한 그런 이제 광학위성을 좀 러시아가 지원하는 문제 나아가서 북한의 해공군 자산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노후화된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 크리보루치코 차관이 북한 측과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내년 1월 20일에는 미국의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제로 휴전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당선인 측이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것이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트럼프 측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방장관,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들을 각각 임명을 했는데 한결같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충성 강력한 충성심을 가진 그런 인사들이고요. 케이스 켈러그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FPI에서 활동할 때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동시에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동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이길 수가 없고 그 영토를 회복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의 전쟁 동결을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 발걸음이 좀 빨라질 것이고요. 그런 이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점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에 상당히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조건과 관련해 영토보다는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누구보다 현재 상태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국제서양 조약기구 어떤 파트너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치고 또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이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특정 국가, 가입을 희망하는 그 국가가 분쟁 당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네이토에 가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박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은 뺏긴 영토를 할애하는 하는 조건 대신에 네이토에 가입하는 상황이라면 빼앗긴 영토를 러시아에 할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머지 빼앗긴 영토는 네이토에 가입한 이후에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 논리인데요. 그 논리의 전개 자체가 사실상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계획은 현실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년 상반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북한군은 돌아와야 할 텐데 그 후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만약에 휴전이든 정전이든 혹은 종전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때 북한군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북한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고요. 러시아나 북한은 모두 그들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더 많은 파병을 해주고 파병된 병력이 비록 전쟁이 끝나서 총을 들지 않더라도 삽을 들고 러시아 곳곳 혹은 그 러시아가 빼앗은 영토 곳곳의 재건 사업에 이들 병력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들이 양측 간에 있기 때문에 북한군은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철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진호 실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전략연구실장으로부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와 우크라이나전 휴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수익 창출과 정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고 영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기업들이 북한 IT 인력들의 위장 취업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최근 발표한 2024 연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이버 활동에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익 창출과 정보 수집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CSC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은 전 세계의 암호화폐 기업과 사용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내부 보안 및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해 방위 산업계와 정부, 학계에서 정보를 탈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NCSC가 지난 7월 전 세계 국방, 항공우주 및 핵 관련 기관을 표적으로 삼은 북한 정찰총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에 대한 권고문에 공동 서명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 FBI와 한국국가정보원,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 등 3국의 사이버 및 정보기관들은 지난 7월 평양과 신의주에 기반을 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경고하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3국은 해당 주의보에서 안다리엘과 오닉스 슬릿, 사일런트 천리마 등 북한 정찰총국 제3국 산하 해킹 조직들이 정권의 군사 및 핵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글로벌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로 국방과 항공우주, 핵, 기술 관련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민감한 기밀 기술 정보와 지적 재산을 획득해 북한 정권의 군사 및 핵 프로그램 야망을 발전시키는 데 이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NCSC는 또 이번 연례 보고서에서 영국 기업들이 북한 해외 IT 노동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영국 기업들은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제3국 프리랜서 IT 직원으로 위장한 북한 출신 IT 인력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이 여전히 다각적이고 유능한 위협 행위자라고 평가하면서 NCSC는 영국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 전 조지타운대 안보 신기술센터 연구원은 최근 VOA에 북한의 사이버 분야 악성 활동과 IT 노동자들의 활동과 연관된 각국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other thing is, you know, the fact that during the pandemic, a lot of companies switched to.
전 연구원은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은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등의 대단한 해킹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손쉽게 정보나 자금을 탈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와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가상자산을 획득하고 기타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버 작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급망 분야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을 지목하며 독재 국가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첨단 사이버 역량을 사용해 영국 사회를 약화시키려 함으로써 영국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NCSC 분석과 대응을 담은 이번 보고서는 또 북한과 함께 국가 주도 행위자로 지목된 중국을 높은 수준의 정교함과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국가 핵심 인프라와 민주주의 기관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파괴적인 악성 코드 유포와 전쟁 노력 지원을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시스템에 대한 반복적인 개입 시도도 비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대응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영국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는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영국의 국가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경제적 이득과 체제 강화를 위해 사이버 절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영국 재무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정보기술 인력들이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장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월 영국 내무부 담당상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을 영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4대 적국 중 하나로 지목한 데 대해 영국이 지난 2017년 자국 내 의료시설에 대한 사이버 해킹 사건을 억지로 북한과 연결시키고 2021년 영국 국방과학원 해킹 사건에 대한 북한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억측을 내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관계자들이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반북 고립압박 공조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잘 보이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평안도와 함경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맑습니다. 평양 오후에는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5도. 안주,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5도. 남포,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려집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5도. 평안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5도. 수풍,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하 4도. 강계,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2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립니다.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7도. 용연,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6도. 개성,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 흐려집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7도. 사리원,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5도. 신계,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6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0도. 장진,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1도. 해산,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1도. 원산,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0도. 평강,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4도. 함경북도 맑습니다. 청진,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6도. 선봉,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5도. 삼지연,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5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하루 종일 1에서 2m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려집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m, 오후에는 0.5에서 1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브리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반군의 공세로 독재정권이 붕괴한 시리아 내 신형 무기 저장고 등의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9일 성명에서 시리아 곳곳에서 대공미사일, 방공체계, 지대지 미사일, 순항미사일, 장거리 로켓 그리고 연합미사일을 포함하는 중급 전략무기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도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정에 관심이 없으며 이스라엘 국민 보호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극단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시리아 내에 남겨진 화학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로켓 같은 전략무기 체계를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사르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14일에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서쪽 마자와 쿠드사야 지역 내 친이란 무장세력 이슬라믹 지하드 본부 등에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사르 장관은 또 양국 접경 골란고원 인근 유엔 관할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배치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배치는 보안상의 이유로 취한 매우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조치이며 병력은 기본적으로 국경 근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는 전날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 정권 붕괴로 권력 공백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붕괴 이후에 시리아 상황을 논의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스라엘, 레바논 등과 인접한 남서부 접경 골란고원의 완충지대 내 유엔 평화유지임무 등의 시리아 사태가 미칠 잠재적 영향과 향후 시리아 통치 및 재건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의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러시아는 24년간 이어진 알아사드 독재 정권에 군사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시리아 북서부와 인접한 튀르키예의 야사르 굴레르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굴레르 장관은 알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킨 반군 단체들이 북서부 등지의 인종적, 종교적 소수민족 등 민간인 보호와 아울러 국제인도주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 소탕 임무와 영내 상황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일에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 상황을 이용해 IS가 시리아 중부에서 재기를 도모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어제 IS 부대와 대원들을 겨냥해 75차례 넘는 정밀 공습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 일대에 중국군 함정들이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군이 중국 저장성과 푸젠성 동쪽에 7곳의 비행 제한 구역을 설정했으며 군은 타이완 해협과 서태평양 주변 지역에 중국군 동부, 북부, 남부 전구 소속 해군 함대와 해경 선박들이 진입하는 모습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의 이 같은 비행 제한 구역 설정은 11일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행 제한 구역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국가가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구역으로 사용상의 우선권이 보장되며 국제규정에 따라 다른 국가의 항공편은 설정국 관제사의 허가를 받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타이완군이 전투준비훈련에 돌입했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이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타이완 고위 안보 관리를 인용해 중국은 현재 타이완과 일본 남부 도서지역 그리고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인근에 약 90척의 함정과 선박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량은 해군 함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모의 함정과 선박 배치는 최근 있었던 중국군의 주요 훈련보다 더 큰 규모라고 익명의 타이완 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일대에서 크고 작은 마찰을 타이완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A-10 썬더볼트 2 공격기 편대가 필리핀에 전개됐다고 미국 공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제 70군 50일 전투비행단, 주한미군 오산기지 소속 예하 제25 전투비행대대 소속 이들 편대는 지난 6일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50일 전비 공보실이 이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태평양 공군 주관으로 15일까지 실시되는 필리핀 공군과의 연합훈련은 양국 공군의 조정과 유시 보수 역량을 증진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 공군의 작전 준비 태세 향상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 공군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영내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이들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에 총 24대가 배치되어 있는 A-10은 기수 하단에 장착된 어벤저 회전기 건포에 탁월한 장갑 관통 능력 등으로 이른바 탱크 킬러로 통합니다. 미 정부는 근접 항공 지원에 특화된 이 기종의 운용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2019년에 결정했고 내년부터 5년여에 걸쳐 순차적 퇴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